유니언 시합 협정과 노동조합 가입 171페이지 강성태 한양대 법대 교수가 쓴 글입니다. 이 글은 대법원 2004년 11월 22일 선고 2003-264 판결입니다. 사안은 간단합니다. 피고 회사가 있고,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던 원고 및 피고 회사의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그러니까 주체가 세 개죠. 피고 회사와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고, 노동조합 유가 있어요. 그래서 피고 회사 D, 노동조합 U, 원고 P 이렇게 세 마리가 있습니다. 피고 회사는 대한항공사의 영업, 근로자, 근로조건 등을 민영화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습니다. 승계된 근로조건에 퇴직금 지급 조건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누진제였다. 누진제라는 것은 퇴직금 계산할 때, 근속 연수가 높아질수록, 그 평균 임금,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이 높아지는 형태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입사원이 2년까지는 근속연수에 1개월분의 평균 임금을 곱한 임금액을 3년부터 5년까지는 근속연수에 2개월분의 평균 임금을 6년부터 20년까지 근속연수에는 3개월분의 평균 임금을 각 곱한다. 그래서 근속연수가 높아질수록 원래 받아야 되는 퇴직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원래는 1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 1개월분의 그 평균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근데 피고 회사는 제2차 노사협의회를 열어 퇴직금 지급률을 원래 누진제였는데 단수제, 즉 1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 1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상의 단수제 퇴직금 제도로 변경하고 노동조합의 형태를 종전의 이른바 오픈쇼업에서 유니온쇼업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피고회사가 직원들의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월급에서 애초부터 떼가지고 노동조합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위 노사협의회 개최 당시 1970년 9월경에는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총 근로자 1637명 중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510명에 불과하였다. 피고회사는 위의 노사협의회에서 노사합의에 기초하여 취업규칙을 단수제로 개정을 했죠. 그러니까 임금이나 퇴직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회사가 작성해서 놔두는 것이 취업규칙인데, 이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려면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근데 과반수 동의가 없었어요. 과반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해야 될 것인데, 뒤에 사정이 있었어요. 뒤에 어떤 사정이 있었냐면은, 그 뒤에 1971년 1월경 피고회사와 이 유니온샵으로 바뀐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1971년도 단체협약에서 퇴직금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그후 원고는 피고회사를 퇴직하였고,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신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액을 지급하였다. 그래서 누진제로 안 하고 단수제로 지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 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된 것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취업규칙을 고쳤죠. 맨 처음에 취업규칙을 고쳤는데, 그 취업규칙 고치는 게 노동조합 대표가 동의를 하긴 했지만, 그 당시 노동조합이 과반수 근로자를 대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과반수의 집단적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수 없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효력이 없을 텐데, 나중에, 1년 뒤에 1971년에 단체협약에서 똑같은 내용을 규정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단수제로 받으니까 누진제로 받아야 된다. 왜냐? 첫 번째는 취업규칙 일방적 불이익 변경으로 무효이고, 그 뒤에 노동조합과 피고회사 간의 체결한 단체협약도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또 유니언 휴업 협정 자체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174페이지. 그 부당 노동 행위에 기초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를 달성한 노동조합에 의하여 단수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 협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1971년에 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무효로 이루어진 1년 뒤에 노동조합은 과반수를 확보했어요. 왜냐하면 유니언 시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니언 시합으로 바뀌면 유니언 시합 협정을 맺은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면은 회사에서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유니언 시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과반수를 대표하는 것이 됐겠죠. 그런데 이제 애초에 유니언 시합 협정 자체가 무효다. 왜냐하면 유니언 시합 협정을 맺을 수 있으려면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니언 시합 협정에 의해서 억지로 과반수 이상의 노동자들의 몸체를 불린 그런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도 당연히 무효이다. 법리적으로 보면 단계적으로 이 논리가 오를 것 같죠. 오를 것 같은데 원심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일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맞다. 맨 처음에 1970년도 이루어진 그래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거야 뭐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유니언 시합 협정도 무효다. 이것도 부정할 수가 없겠죠.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해야 되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다. 그런데 원심과는 달리 대법원에서는 유니언 시합 협정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인 유니언 시합 협정에 기반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조합 가입 자체는 유효하게 될 여지도 있다. 케이스 1과 케이스 2로 나눠서 케이스 1 만약 비조합원들이 자발적인 가입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비가 그냥 완전 자동적으로 일괄 공제됨에 따라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노동조합비가 떼어간 것에 불과해서 일방적으로 조합원으로 간주된 것에 불과하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청약의 의사표시 자체가 나 노동조합 가입하겠다라는 의사의 표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조합비 일괄 공제 사실만으로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케이스 1과 같은 경우라면 이 사건이 근로자 과반수의 노동조합이라 할수 없기 때문에 1971년에 체결한 단체 협약도 이제 지역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요건이라고 할수 없겠죠. 그러나 케이스 2, 비조합원들이 유니온 시업 협정이 체결된 것을 계기로 유니온 시업 협정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 공제에 내가 동의한다 하는 방식으로 청약 의사표시를 따로 하고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수령함으로써 이를 승낙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유니온 시업 협정 자체는 무효라고 하더라도 꼭 노동조합이 유니온 시업 협정이 있어야지 노동조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노동조합은 이전부터 성립이 하고 있었던 것이고, 유니언 시합 협정 자체만 무효고, 그냥 그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던 그냥 단순한 심플 플레인한 노동조합에 그냥 가입하고 가입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경우라면, 케이스 2라면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조합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가 동의할 수 있는 게꽤 많아요. 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라든지 연장근로에의 동의라든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없으면 그때마다 따로따로 집단적 회의 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또는 그런 방식으로 선출된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의견을 합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회사에서 많은 법률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법률적 행위의 사법적 효과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어서 근로관계의 실질이나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볼때 부당하다. 그래서 케이스 1과 케이스 2로 나누어 봐야 되는데 이 사건은 케이스 2다. 그래서 유니온 시합 협정이 무효라도 원고는 노동조합에 유효하게 가입하였다. 어떤 사정 때문에 그랬다고 대법원 판례는 봤나? 첫 번째로는 월급에서 노동조합비를 일괄 공제하는 조치가 장기간, 예를 들어 18년 정도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래 이의를 제기하거나 스스로 노동조합원이 아니라고 다투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크게 중요한 표지라고 볼 수는 없겠죠. 유니온 시합 협정이 이미 마치 제대로 체결된 것처럼 표면적인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자신이 조합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나 해고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양가로 1번 표지는 중요하게 취급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양가로 2번 보면은 퇴직금 지급 방식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전환하는 신퇴직금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 입사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969년 2월 28일 이전 입사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1969년 2월 28일 퇴직한 것으로 정리하고 그 이전의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누진제로 계산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을 했다는 거죠. 원래 퇴직금은 근로 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계산해서 주는 것인데 특별히 노동자가 요청을 하였을 때 사용자가 중간 정산을 하여 줄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간 정산한 1969년 2월 28일부터 계속 근무해 왔었던 그 노동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중간 정산된 퇴직금을 일단 수령하고 계속 일했다는 것이죠. 이런 거 함부로 수령하면은 안 된다. 돈은 바꿔보자 이럴 거면은 나는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 썼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부당해고를 하고 나서 회사가 퇴직금을 그냥 일방적으로 월급 통장으로 쏘았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돌려줘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용 증명만 보내세요. 내용 증명만 보내서 나의 월급으로 퇴직금을 보냈지만 나는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 나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내용 증명만 보내서 뭐 일단 그걸로 생활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부당해고로 뭐 법적인 다툼에서 이겨서 복직을 하게 되거나 뭐 아니면 손해배상금을 받거나 임금액 상당을 받거나 하면은 그 받은 퇴직금 같은 거 이제 공제로 나중에 상계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의 없이 수령을 하면 안 된다. 일을 하면서 그냥 요새는 월급으로 다 쏴주니까 그냥 놔두고 쓰면 되는 것이죠. 이의를 하고. 양가로 3, 신퇴직금 규정과 위 단체 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위 단체 협약 체결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들 다수가 퇴직하여 피고 회사가 이들에 대하여 신퇴직금 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때도 퇴직자들이나 노동조합에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최초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원고는 아니고 소외 배모모 씨인데, 그 사람 1997년에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퇴직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자료가 없다. 양가로 3도 중요한 표지는 아니겠죠. 양가로 3도 중요한 표지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자기가 잠잤던 것이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볼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가로 3은 제가 볼땐 적절하지 않은 건데 또 대법원이 들었던 것이죠. 양가로 3 위 노사협의에서의 합의 사항에는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는 대신 일일 고용원 제도를 폐지하여 정규직원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양가로 4 역시 중요한 표지가 아닌 것이죠. 노사협의에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뭐 이러저러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퇴직금 지급의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이라는 중대한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였는가, 동의한 것이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는가를 따지는데 애초에 그러한 대표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논의한 내용에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도 함께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하여 나중에 유니온 시합 협정에 의해서 억지로 몸을 불린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노동자들의 가입 의사가 유효한 것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포함을 시켰다는 점에서 또 논거가 이상하다. 양가로 피고에서 노동조합의 가입 절차는 별도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여 조합에 지급하도록 승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양가로 5가 결정적인 논거가 되어버린 것이죠. 즉, 별도의 의사표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노동조합 가입하겠다라는 명시적 직접적인 의사표시는 아니었지만, 노동조합비를 일괄 공제해달라라는 어떤 신청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 의사를 가지고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이렇게 본다. 그래서 단체협약 체결할 당시에 노동조합은 유효하게 그런 식으로 자발적 의사로 가입한 노동자들로 과반수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이었으므로 그 퇴직금 규정의 변경은 유효하다. 따라서 그 변경 이전에 입사한 원고에 대하여도 신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 그래서 원심 판결과 177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대상 판결은 유니온 시합 협정이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보였지만 원고를 포함한 피고회사 종업원들이 노동조합에 유효하게 가입했느냐에 따라서는 완전히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죠. 178페이지. 그러니까 유니온 시합 협정은 법적 요건을 엄격히 갖춰야지 유효하다. 이런 입장을 취한 것이고, 유니온 시합 협정 체결 이후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해서 원심 판결은 유니온 시합 협정이 무효인 이상, 유니온 시합 협정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노동조합 가입 역시 무효라고 하였다. 기반해서 이루어진 노동조합 가입이라고 본 것이죠. 반면 대상 판결은 별도의 의사표시에 있었기 때문에 유니온 시합 협정은 무효라 할지라도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노동조합 가입 자체는 유효하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유니온 시합 협정에 대한 일반론과 그 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뭐 이러저러하게 특별한 강한 입장을 내세우지 않고 이런저런 논문들에 대한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187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은 노동조합 가입은 근로자의 가입 신청과 노동조합의 승낙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조합 가입과 유니온 시합 협정의 효력은 별개의 문제로 자기적으로 독립적인 별개의 두 개의 다른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유니언 취업 협정이 무효라고 해서 노동자 가입을 신청한 근로자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유니언 취업 협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케이스 1과 케이스 2로 나눌 수는 있는데 케이스 2로 보는 사정 자체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대상 판결이 드는 어떤 표지, 시그널들은 그것이 이 사건이 케이스 2에 속한다 라고 보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두 가지 의문이 있다. 188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하나는 노사 관행을 유효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노사 관행이 합법적인 합의나 조치를 전제로 하여 형성된 것이의 경우에 안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처럼 위법 무효인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 유니언 시합 협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조합비 일괄 공제에 의한 가입 관행. 이것이 조합에 가입합니다 하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도 아니고 조합비 일괄 공제는 유니언 시합 협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무효인 유니언 시합 협정에 근거한 조합비 일괄 공제를 청량하고 승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노사 간행이라는 이유로 합법적인 합의나 조치를 기반한 노사 간행과 불법적인 합의나 조치를 기반으로 한 노사 간행을 구분하지 못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로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일방적 합의에 기해 이루어진 불법적 조합비 일괄 공제에 대해서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조합 가입 의사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왜냐하면 어떤 임의단체의 가입이라는 것은 명시적인 가입의 신청이 있어야지 그 단체에 가입을 한 것이지 무효로 여기에 다 가입하게 돼 있다 라고 누가 선언을 하거나 선포를 하거나 그런 말이 무효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 볼 것인가? 옛날에 1999년도에 비슷한 문제가 한참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그 당시 한국대학총학생회 연합의 모든 대학의 단과대학 학생회장 그리고 총학생회장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대의원이 된다. 자동으로 대의원이 된다. 당연직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임의단체에서 그런 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탈퇴서를 내라고 경찰과 검찰에서 그 해에 새로 뽑힌 단과대 이상급의 학생회장들한테 전부 다 탈퇴서를 내라. 탈퇴서를 내지 않으면은, 체포하고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사람 막 가둬놓고 그랬죠. 근데 그게 과연 논리가 성립이 되느냐. 임의단체가 예를 들어서 X라는 뭐 빠친코 단체가 있다. 이 빠친코 단체는 과감하게도 이런 선언을 합니다. 전 국민은 20세에 달하는 즉시 우리 빠친코 연합회의 당연 회원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말은 그냥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 무효죠. 무효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가입 의사를 도출하게 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어쩌면 이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독재 세력이 독재 정부를 수립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민주적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동의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나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겠다. 그 동의의 방식은 세금을 내므로써 표현하라. 세금을 내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겠다. 그래서 뭐 한 18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독재 시절이. 18년 흘렀으니까 독재 정권은 정당한 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유니언 시합 협정이 표면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실질상 그 사업장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조합에 가입하지 않겠다 또는 탈퇴하겠다라는 의사는 곧바로 해고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일을 제기하지 못하고 퇴직한 이후에 이것은 아무래도 억울하다 해서 변호사를 찾아갔던 것인데 이런 경우에 그 일을 제기하지 않은 것을 가입 의사로 곧바로 비약에서 도출하는 것은 공포로 인한 침묵을 신청 내지 동의로 보는 것과 동일하게 부당하다. 그래서 노동조합 가입 의사를 추단할 수 있게 해서는 조합 가입을 의혹했다는 별도의 사실, 예를 들어 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에 관여했다든지 단체협약의 효력을 수용했다든지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했다는 등의 사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조합 가입은 최초의 조합비 공채가 이루어진 세점으로 소급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에는 이런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포로 인한 침묵을 신청 내지 동의로 보아서 이 판결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 이 경우에는 유니온 시합 협정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사용자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이유로 그 사용자의 조치가 근로기준법을 위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합의나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추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포괄임금 계약에 있어서 그런 식의 추단이 만연해 있는데 이런 태도는 전반적으로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잠시 쉬고 다음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